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야훼 하나님과 자신의 포도원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한번 판단자가 되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사람의 판단에 맡기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지금 바치는 이 제물을 총독에게 바쳐보라. 총독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에서 정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훼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자신의 관계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포도나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과연 무엇인지 그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에 쫓아내시며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애굽에서 가져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와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우를 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인 여리고의 성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성은 무너져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문을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적들이 쳐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성은 열려져 있고 그 성을 향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 성을 문을 열어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을 지킬 것이고 내가 그 성 안으로 다른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그 백성을 심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시면서 그 땅에서 자기 눈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도원을 두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포도나무가 쓸모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땅만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땅만 버리는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는 또한 참 이스라엘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고 그 도끼를 휘두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옛 포도나무는 휘두르는 도끼에서 잘려질 것이고 새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 포도나무가 심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걸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동시에 나무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서 거기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틀에서 언제나 넘치는 이 포도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열매를 딸 때쯤 되어져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능욕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돌이 그들 위에 떨어졌는데 먼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마른 먼지가 되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모습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도 그 사고의 현장에 흔적은 남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피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것조차도 남지 아니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셔서 거기에 심기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새로운 가지를 불러다가 그 포도에 접붙이고 그 포도를 통해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 되어져 이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가져올 그 나라에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사는 세상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 평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였다. 둘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새 포도나무의 가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때로 그림 언어를 사용하기를 거절하지 않고 절개한다라는 사실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서 그 그림 언어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우를 치고 걸음을 하였고 또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정말로 열심히 가꾸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 주인은 열매를 맺을 때 미소 짓기를 원하였고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고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한탄이 있었다라는 이 머리에 어떤 언어로만 생각하면 이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실들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일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예, 저는 충분히 이 사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현장의 이야기가 농부의 이야기였고 제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락은, 즉 벼는 농부의 숨소리를 듣고 자란다. 아무리 좋은 걸음을 해도,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농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나락은 자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농부의 숨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그 벼를 심으면 논에 갑니다. 그리고 그 논에 정말로 땅은 어떠한지, 물은 있는지, 거기에 정말로 어떤 벼멸구나, 어떤 벼에 대한 그런 회충들은 생기지 않았는지 다 살핍니다. 그 살핌을 통하여서 그 논을 가꾸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의 숨을 따라서, 숨소리를 듣고서 이 논의 변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농부의 음성이 있어야 하고 농부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언어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한 논의 이야기고 어떤 한 포도원의 이야기고 어떤 한 농부의 이야기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림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즐겨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그림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되셔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를 찌고 농부들을 사용하여 걸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농부는 근심하며 드디어 결단의 시각이 왔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셨어. 제가 걸음을 주고 한번 자라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음을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종들이 오셔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십시오. 저들이 만약 회개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이 그림 언어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기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붙어있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가지를 버리실 때 도끼를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을 통하여 분명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마태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 그 가지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그 가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정말로 청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두고서 애굽 땅에서 가져다 심은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가져다 심은 나무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 땅에서 가져다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원나라에서 문익점이 이 목화씨를 가져와서 이 목화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고려의 추위를 넘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애굽에서 가져온 그 포도나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말합니다.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또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한 나무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들이 한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또 한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서로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공의를 바라했더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땅에 피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벨의 피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원성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님은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한 포도원에 한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거기에 한 나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포도나무의 도끼에 휘둘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 너희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너희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들린다. 즉 땅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단을 통하여 당신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휘둘림을 받아야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을 받지 않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도끼에 휘둘림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자신을 통하여 정말로 구원이 온다고 전하셨지만 그 농부들은 이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 거절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피해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릇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숱하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가 장로이건, 그가 집사이건, 그가 어떤 성도인간에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스스로 여기 오기를 거절하고 당신 스스로 이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당신의 목사님을 고발하느냐고. 그러면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출교를 들어와여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런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표현들 하면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말할 수 없고 욥의 말들 하면 자신의 입을 막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 가지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였던 옛 포도나무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며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슬픈 이야기지만 이 사실은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새 포도나무가 심겨진다고 말합니다. 새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에 생각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도끼 아래 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덜 포도 열매를 맺었고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은 이방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그 나라인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제거하시고 새 포도나무를 심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그런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출애굽하신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별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별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별시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들려지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단어를 별시하셨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엑소더스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엑소더스. 즉 출애굽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아침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출애굽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까? 왜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까? 즉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열 마디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을 이루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그들을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별시하심이 출애굽 사건이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렀다.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피하여서 도망한 곳은 이집트 즉 애굽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아들을 이집트적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불러내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표현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었던 열두 아들을 둔 야곱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요셉을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그 요셉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이 요셉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죽은 것과 방부를 하도록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한 장면이 없습니다.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 지역에 기근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은 애굽 지역에 기근이 오게 하였는데 그 기근을 통하여 애굽은 더 부자가 됩니다. 바로의 나라는 더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빈곤해집니다. 바로의 모든 가문은 애굽의 모든 땅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지요. 그리고는 음식을 사다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언제 불러냅니까? 요셉을 만나 요셉 앞에 자기의 죄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요셉 앞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합니다. 왜 불러내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죄로 관영하였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땅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의인 롯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 그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자기 딸을 내죽으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인 롯을 바라보면서 야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애굽화 되어지고 이방화 되어졌던 그 나라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애굽화 되게 될 때에 그 애굽화 되어진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는 참된 그런 돌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배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탄압을 가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 나라, 하나님 백성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정말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전을 만들고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심을 끊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됨이 어쩌미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시대는 정말로 이방 나라가 되어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거기에서 나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드립니다. 그 배교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은 빛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에게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정말로 극상품 포도주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옛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그는 다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정말로 배교가 극치에 이르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농부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건을 두고 별시하셨다. 엑소더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엑소더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셔버린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고 떠나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 땅이라고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만 그 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버려진 땅, 사막화 되어진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셔서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 포도나무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 곧 교회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몸 대신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곳이나 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 곳이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핑계 대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굶주리면서 나는 굶어 죽으면서 나는 도무지 줄 것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참 하나님 나라 대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참 포도나무 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의 회원으로 있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유익을 누리기에 여러분들은 참 주님의 몸된 참 포도나무 된 그 교회의 회원 되어져야만 합니까? 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새 포도나무의 가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의 주인이 심으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3절에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농부적인 이 폼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를 전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깨끗한 나무는 여러분 나무를 물로 씻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전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 가지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전정되어졌으니 너희가 가지치기 되어졌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정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소출이 가늠됩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 주변에 포도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 해마다 열매를 못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가지가 올라오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지가 돼야지 긁어치면 제가 발로가 밟아버리거든요. 그걸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인지 어느 가지가 열매를 안 맺는 것인지 잘 안 봅니다. 뭘 보냐면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넓게 펼쳐져 가는가 그것만 보고 그냥 모든 일을 진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포도 열매 맺혀 있는 것도 밟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정을 잘못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전정 잘못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전정되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전정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가지치기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은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를 전정하게 될 때에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몸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전정할 때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때만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열매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온전한 열매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끊임없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모여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인간적인 계획들은 전정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소독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으로 이끌려져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께 붙지 않는 가지는 도끼로 찢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끼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버린다면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도끼를 불러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할 때만 그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말씀을 통하여 전정하게 될 때에만 그 말씀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말씀에서 참된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옛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도끼에 휘둘림 바 당하였고 심판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새 포도나무를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버려지지 아니하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주의 몸된 포도나무에 가지 되게 될 때만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가지 되게 될 때 끊임없이 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는 전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정 받은 자들만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지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참 복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참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앞에 구합시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함을 통하여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